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다.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아직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된 우리 특새 5일차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또 기도 중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특새 때는 매번 예배 후에 7층 사무실에 올라가서 제 기도실 창문에 서서 예배 끝나고 우리 줄지어 이렇게 빠져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차량을 보면서 손을 들고 매일 아침 축복 기도합니다. 새벽에 피곤하고 바쁜 몸들을 이끄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왔다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마음에 큰 기쁨과 감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돌아가는 여러분들을 정말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것을 가슴 깊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매일 새벽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불같이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이미 기적은 기도하는 우리들 가운데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속에 이미 응답하시기 시작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어제 우리는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남긴 진실한 유언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아직 왕조 초창기라서 모든 것이 어수선하던 때에 도처에 반역의 불씨들이 남아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갓 20살밖에 안 된 젊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아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마음이 애틋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솔로몬에게 오직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대로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실 것이다. 우리가 보면은 아이들한테 하는 잔소리를 많이 줄이고 이거 하나를 확실히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아빠는 딴 건 필요 없고 네가 평생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면 된다. 그 다음에는 네 알아서 해라. 다른 잔소리가 뭐가 필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스마트폰을 컴퓨터를 애들보다 더 잘 알겠습니까? 모든 것은 이 아이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해나갈 것입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를 등에 업고 아이들은 주님과 동행하며 자신들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그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고 이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엄청난 부담감을 가지고 왕위에 올랐는데 다윗이 죽은 뒤에 이 솔로몬은 아버지의 유언대로 구시대의 반역 세력들을 단호하고 조용하게 정리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과 함께 하셔서 그가 정권 초창기에 어지러운 세력들을 정리하고 통치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셨습니다. 국내 상황을 안정시킨 솔로몬이 이제 대외적인 안정을 꾀합니다. 1절 읽습니다.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아멘. 솔로몬이 이집트 왕 바로와 인연을 맺어서 그 딸과 결혼했다는 말이 툭 나옵니다. 착 봐도 정략 결혼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말이죠. 원래 역사적인 강국이었던 애굽은 굳이 정치 동맹을 위해서 외국 왕과 결혼시키는 일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뭐 혼인 동맹을 맺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했다는 것은 벌써부터 애국의 힘이 약간 쇠퇴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며 이와는 반대로 솔로몬의 통치 아래 이스라엘의 국력은 날로 커지고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안정을 위해서 전통의 강국인 애국과 정략 결혼으로 든든한 이 배경을 가지려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것은 참으로 옳지 못한 결정이었습니다. 정략 결혼은 하나님 안 믿는 세상 제국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지시키신 것은 이 이방인들 공주들이 이스라엘로 결혼해서 들어오면 반드시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 나라의 음란하고 물질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내부에서부터 타락시킬 것을 하나님이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솔로몬이 정권 초창기에 좀 불안하다고 해서 이렇게 이웃나라와의 이 결혼 동맹을 의지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훗날 솔로몬 통치 말기에 수많은 정략 결혼의 시발점이 되는 이 사건은 잘 시작했던 그의 리더십을 말년에 병들게 하는 원인을 제공합니다. 중요한 건 이것이 이 결정이 솔로몬이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기 전에 저질러버린 사건이라는 거예요. 처음 왕이 되고 나서 이렇게 그 자리에 앉아있어 보니까 젊은 왕이 내심 불안했겠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런 인간적인 안전장치를 갖고 싶었겠죠. 그러나 그게 실수였습니다. 우리도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처음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겁나고 불안하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기도 안 하고 내 나름대로 안전장치를 이렇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전장치가 아니라 나중에 터치되는 수가 많아요. 솔로몬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지 않고 엉겁결에 내린 결정들, 나를 지켜줄 안전장치라고 마련해 놓은 것들이 많을 텐데 지금이라도 기도하면서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정리하십시오. 하나하나 회개하면서 여러분의 인간적인 결정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점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솔로몬이 그런 일을 저질렀지만은 그래도 솔로몬의 그 집권 초창기에 한 가장 잘한 일은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한 일이었습니다. 3절 4절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보니 거기에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여기서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사랑이 두 가지로 묘사되고 있는데, 첫째, 그는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고 했어요. 아버지 다윗의 법도란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순종의 삶을 말합니다. 솔로몬은 아버지처럼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둘째, 솔로몬은 기브온에서 일천제를 드렸다고 했는데, 산당에서의 예배는 사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옳은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우상 신전들이 있던 곳이었으니까. 그러나 성전이 아직 없던 상황에서는 거기서 남아 예배 드리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일천번제라는 문자 그대로 천번을 드리는 예배예요. 이 예배 한 번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린 양을 잡고 정성껏 예배해야 되는데, 보통 사람 같으면 하루에 어린 양을 잡고 예배 드리는 걸 하루에 한 번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 같으면 일천번제라면 적어도 막 3년은 걸려야 되는 일인데, 아마 왕이었으니까 3년까지는 안 걸렸겠죠. 수많은 종들이, 제사장들이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아마 하루에 뭐 100번의 제사도 같이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솔로몬이 얼마나 그 당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왕위에 처음 올라서 모든 것이 불안하던 상황 속에서 절박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혼신의 힘을 쏟아서 예배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소원을 묻고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것만 주로 생각합니다. 그 얘기는 우리 어린 주일학교 때부터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전에 솔로몬이 드렸던 이 일천번제의 가난하고 절박한 예배를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응답은 기도의 내공이 쌓인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절박한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목마름이 커지고 커진 사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온 영적인 내공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5절 읽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참 솔로몬은 참으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기도 응답의 결과로 하나님이 그에게 오셨기 때문이죠. 옛날부터 우리 민족도 꿈의 신비한 힘을 믿어가지고 꿈풀이하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인간의 운명이 어떤 초자연적인 꿈으로 계시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기 배웠을 때 꾸는 꿈을 태몽이라 해서 중시했어요. 꿈은 반대라 해가지고 막 꿈에 불나는 꿈 꾸면은 막 집안이 다시 일어날 꿈이라 그래가지고 막 좋아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꿈에서 용만 봐도 이게 길몽이라고 했는데, 꿈에서 하나님을 보았어요. 이런 축복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진노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주 흡족하셔서 만면에 미소를 띤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믿을 수 없는 오퍼를 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즉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백지 수표를 주신 거예요. 그야말로 금도끼 은도끼 사건 같은 전설의 동화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항상 부러워해요. 아, 하나님은 솔로몬한테만 그러시고 왜 나한테는 이런 오퍼를 안 하시지? 우리는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이런 백지 수표를 주지 않으심을 알아야죠. 하나님은 먼저 이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 때부터 이 믿음의 집안에 대한 깊은 사랑을 품고 계셨어요. 사실 솔로몬은 아버지의 영성에 묻어가는 게 많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기도하면서 평생 하나님과 몸부림친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기도를 먹고 살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쌓아놓은 그 엄청난 은혜의 스타팅 블록을 딛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막 일어난,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도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어요. 믿음의 부모가 쌓아놓은 그 기도의 내공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그 평생 하나님과 동행한 그 기도의 내공을 등에 업고 있었어요. 게다가 솔로몬은 왕이 오르자마자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이 그것이었거든요. 너는 하나님을 붙들어라. 어떠한 위기가 와도 하나님을 붙들어라. 그래서 일천번제로 표현된 그의 절박한 기도가 바로 하나님을 붙드는 그의 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잘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로를 아포했죠. 그 뜻은 그 전의 조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는 게 충족되었다는 뜻이죠. 솔로몬은 볼 때 솔로몬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또 솔로몬 안에 거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솔로몬 사이가 뻥 뚫린 거예요. 영적인 교제가 확 불이 붙어 있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한테 고백하지 아니한 죄가 없었고 정말 겸손하고 가난하게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의 영에 살아서 약동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컨디션이 그렇게 딱 셋업돼 있으니까 백지수표가 오는 거야. 여러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셋업을 하십시오. 그러면 백지수표가 올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백지수표를 원하는데 그 영적인 존재 조건을 셋업을 하지를 않아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아무 막힌 것이 없을 정도로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셋업을 딱 만드십시오. 그 다음부터 응답의 시대가, 기적의 시대가 여러분에게 올 것입니다. 소원을 물으시는 하나님의 물음에 대한 솔로몬의 대답이 세 가지였습니다. 우리도 이 대답의 패턴을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6절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이 솔로몬이 주제 파악이 제대로 됐어요. 우리가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솔로몬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음 좋은 아버지한테 업혀간다는 걸 자기가 인정을 했어.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어필하는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사람의 등에 업혀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이 쌓아놓은 기도를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는 고백을 솔로몬이 하고 있어요. 대개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오만해지기 쉬운데 이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이런 큰 겸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인생 최고의 자리에 섰을 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는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원하는 학교에, 직장에, 사업에 성공했을 때, 유명해졌을 때, 어떤 직분을 받았을 때 이것은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신 분들의 기도의 결과입니다. 라고 진심으로 말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간 것은 정말 혼자 간 게 아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여러분을 거기까지 끌어올린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둘째로 솔로몬은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함으로써 겸손함을 더 드러냈습니다. 7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여기서 출입할 줄을 안다는 것은 How to carry out my duties. 이 지도자의 일을, 이 직무를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여기서 작은 아이라고 스스로를 낮췄는데 솔로몬이 지금 20살이에요. 어리긴 어리죠. 그렇지만 정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면서 한 나라를 통치하기에 필요한 자질과 경험이 너무나 부족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를 항상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가장 기분 나쁜 기도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조금만 밀어주십시오. 제가 끝내드릴게요. 조금만 밀어주면 제가 애지간한 건 다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 바쁘신데 뭐 제가 애직하는 건 다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통보하는 기도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에게 자기의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고 처음부터 같이 하나님께서 걸어가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여기서 장로들이란 말은 단순히 교회 직분자들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어른들, 믿음이 성숙한 자들에게 순복하고 서로 겸손으로 서로를 섬겨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적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교만하면 하나님과 상대로 싸워야 될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옵니다. 셋째, 솔로몬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려야 되는 이 막중한 사명과 관련해서 자기가 가장 필요로 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구했어요.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애와 잘하는 아이의 차이는 공부 못하는 애는 자기가 뭘 모르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공부를 잘하는 애는 질문이 샤프합니다. 정확해요. 그래서 질문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인지 못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우문현답이라는 건 잘 없어요. 현문현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짚어야 돼요. 이것저것 다 해달라고 영적인 세계에서도 하나님한테 횡설수설하면 안 돼요. 핵심을 짚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시기에 내게 가장 필요로 한 것이 있는데 이걸 내가 영적으로 분별해서 제대로 짚으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세요. 네가 영적인 핵심을 보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솔로몬이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8절 9절 시작.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도자의 자리에서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지혜입니다. 밑에서 내려다보면 내가 그 자리에 앉으면 잘할 것 같은데 막상 그 자리에 앉아보면 흑백 논리로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곤란한 상황들이 너무 많이 터집니다. 어떤 제가 아는 정치인이 한참 야당 생활하다가 여당 실세가 되고 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당일 때는 신나게 여당 욕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집권하고 보니까 정말 자기가 야당일 때 몰랐던 이렇게 권력을 잡고 있으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여당과 야당은 돌아가면서 서로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의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놓고 보니까 정말 지혜가 너무나 필요해. 지혜 중에 가장 큰 지혜는 사람을 다루는 일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일이에요. 수많은 충돌 상황, 갈등 상황이 생기거든요. 사람들이, 이익 집단들이 서로 자기 방어를 위해서 속고 속이면서 이중, 삼중으로 복선을 깔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서로 견제하고 대립하는데 이 지혜 있는 통치자는 이 사람, 저 사람의 의견들을 어떻게 조율하고 어떤 사람을 쓰고 어떤 사람을 버려야 할지 어떤 걸 거절하고 어떤 걸 또 거절할 땐 상대의 마음을 상하지 않고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일에 사람들을 설득해서 동참시킬 수 있는지 그리고 삐지기는 다들 왜 이렇게 잘 삐지는지 오해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 모든 것이 학교에서는 다 가르쳐주지 않는 이 백성을 분별하는 사람의 지혜. 뛰어난 비전을 가지고 실력을 가진 지도자들이 다 무너지는 것은 사람을 다루는 지혜가 없기 때문이죠. 이 복잡한 인간관계 한가운데서 어떻게 백성을 이끌고 갈 것입니까? 제가 목회 생활을 해봐도 그렇습니다. 목회 생활 30년을 해오면서도 계속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내가 아직도 사람을 이해하는 지혜가 한참 부족하구나. 안 믿어야 될 사람 믿고 믿어야 될 사람 안 믿고 하다가 이렇게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고 이 사람을 모르겠어요. 이건 지식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경험으로 아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하나님만이 알려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사람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린 거예요. 정확한 질문이에요. 지도자는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시편 119편 98절 1절부터 100절을 보십시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하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기가 막힙니다. 우리의 지혜가 세 사람을 뛰어넘어야 돼. 하나는 내 원수를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죠. 또 하나는 내 스승, 똑똑한 지식인들을 뛰어넘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을 운영할 수가 있죠. 또 노인보다 지혜로워야 돼요. 경험이 많은 사람들과 붙어서도 밀리지 않는 지혜가 필요한데 지금 막 왕위에 올라서 사방에 적들투성이고 사방에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 그래서 새파란 어린 양이 왕이 하면 뭘 하겠어라는 그런 시선을 느끼고 있는 솔로몬이 바로 이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솔로몬에게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런 지혜가 주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사 일을 할 때도, 직장 생활 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가정 살림을 하실 때도 우리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교회 직분을 맡을 때도 이런 지혜가 필요한데 오직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정확한 질문에 감동하셨어.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할렐루야. 저는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들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마음에 안 드는 기도가 많다는 얘기지. 하나님은 너무나 기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에 맞게 구하는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흡족하셔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십니다.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네가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다고 했어. 자기를 위해서 구한다는 말은 네가 셀피시하게 이기적으로 구하지 않았다, 세속적인 욕망으로 구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세속적인 욕망으로 구하는 이 지도자의 소원을 하나님은 세 가지로 표현하시는데 첫째는 네가 장수를 구하지 않았구나, 오래 살려고 하지 않는구나. 둘째, 부를 구하지 않았다,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하지 않았고. 셋째, 원수의 생명을 얻기를 구하지 않았다. 이게 정복 욕구죠. 군사적인 우위를 선점하고 싶은 이 마음. 이런 모든 소원들을 세상의 모든 지도자들이 갖고 있어요. 어떤 지도자가 오래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어떤 지도자가 돈을 많이 갖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어떤 지도자가 물리적인 힘,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싶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면 지도력이 강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그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만족하셨습니다. 그는 분별하는, 하나님으로부터는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던 것이에요. 분별하는 지혜를 영어로 보니까 discerning heart. 9절에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을 때도 똑같은 단어 discerning heart, 분별력 있는 마음을 달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말은 히브리 단어 듣다는 뜻에서 나왔어요. 듣는 마음이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인데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해서 사람들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혜는 머리에서 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야만 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마음으로 듣는 자가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길 것이고 그가 바로 훌륭한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지혜를 의존하지 않고 늘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의 음성을 듣겠다고 합니다. 이 겸손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계획 다 짜놓고 하나님한테 밀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정말 싫어하세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기도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는 처음부터 조종관을 하나님한테 내드리는 것,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달라는 그 겸손한 내려놓음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솔로몬이 아주 스마트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조종관을 이끌고 가시면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리고 내가 짜는 그 어떠한 계획보다 더 큰 위대한 마스터 플랜을 나를 위해 주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네가 구한 지혜는 물론이고 그건 기본이고 플러스 알파가 있다.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까지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에도 약속되어 있는 말씀이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딱 맞춰서가 아니라 더 넘치도록 더하실 이에게. 넘치기 때문에 기적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 바로 먹는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심만 한다면,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순종하겠다는 마음만 먹는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기도가 뚫리는 것을 체험할 것입니다. 내 욕심 따라 챙기던 것보다 훨씬 더한 축복을 하나님이 더불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솔로몬의 간절하고 겸손한 기도를 드려보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솔로몬의 그 간절하고 겸손한 기도를 우리도 따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힘으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지금부터가 문제입니다. 너무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